요한계시록 31번 메시지 등대에 대한 네 방면의 체험. 창세기는 거의 모든 진리의 씨들이 뿌려진 밭입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성경의 서두에서 뿌려진 진리들의 수확을 갖습니다. 이 최종 완성의 책에서 지방교회들은 중대한 것입니다. 지방교회들은 또한 이 책의 초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지방교회들은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시와 나타남이 이르게 될 목적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남도 같습니다. 계시는 교리와 밀접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나타남은 단연코 체험과 관련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리뿐 아니라 체험도 제시하며 하나님의 계시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남도 제시합니다. 만일 지방교회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계시와 나타남이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없을 것입니다. 간교한 원수인 사탄은 지방교회들을 미워합니다. 역대로 많은 좋은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다른 여러가지 것들에 그들의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중 어떤 것들은 중요한 것이었음을 시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의 교사들은 여전히 표적을 맞추지 못했고 지방교회들이란 목적지에서 빗나갔습니다. 우리는 응당 하나님이 주이심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은 결코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수많은 항목들을 회복하신 후 그분은 우리 시대에 이 목적지에 도달하셨습니다. 밤낮으로 나의 유일한 부담이 지방교회들을 건축하는 것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공격과 반대를 겪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방교회들을 위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예표인 등대. 누구나 교회란 용어가 구약에서 발견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 사용된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 거기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교회를 예시하는 많은 예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에 대한 예표인 신부를 봅니다. 더 나아가 성막과 성전은 둘 다 지상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단체적인 한 백성으로서 또한 교회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단체적인 사람들임을 상징합니다. 등대는 출애굽기 25장에서 처음 언급됩니다. 만일 이 장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등대가 교회나 교회들에 관련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구약의 거의 끝에 가서 우리는 스가랴 4장에서 등대가 또다시 언급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스가랴서는 출애굽기보다 조금 더 진보되고 발전된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에는 오직 일곱 등을 가진 등대만이 있고 일곱 등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서에서는 일곱 등에 대한 명백한 해석이 제시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일곱 등이 하나님의 일곱 눈이며 돌의 일곱 눈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는 등대에 관한 두 가지 주요한 것들, 즉 등대의 일곱 등이 하나님의 일곱 눈이며 돌의 일곱 눈이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스가랴서에 제시된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 하나님의 일곱 눈을 뜻하는 일곱 눈을 가지셨다는 것은 이 일곱 눈이 하나님 자신의 어떠하심을 우리 안으로 주입하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빛, 생명, 사랑, 거룩 등등이십니다. 그분 자신의 모든 어떠하심이 그분의 일곱 눈을 통해 생명의 요소로 우리 안으로 주입됩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들인 우리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속한 그 무엇이 우리 눈을 통해서 그들 안으로 주입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눈이 또한 돌의 일곱 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의심할 바 없이 돌은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곱 눈은 하나님을 생명요소로 우리 안에 주입할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건축 재료인 우리 안으로 주입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로 만듭니다. 스가랴 4장 2절부터 6절까지와 10절은 등대 일곱 등인 하나님의 일곱 눈이 그 영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들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할 때 천사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에 있어서 뛰어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영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가랴 4장의 등대가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등대보다 명백히 발전된 것을 계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서는 최종 완성의 책이 아니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이를 때까지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계시록에는 일곱 금등대가 있습니다. 이 책은 또한 일곱 등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요 어린 양의 일곱 눈임을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등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영과 구속자와 건축 재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을 위한 등대의 네 방면. 출애굽기 25장과 스가랴 3, 4장과 계시록을 살펴볼 때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체험해야 할 등대의 네 방면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등대의 본질인 금의 요소에 참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금의 본체가 분명한 형태, 즉 받침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등대 안의 금은 덩어리가 아니라 받침대로서 모양을 잃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형태에 이어서 우리는 일곱 등이 빛을 발하는 것을 통해 등대의 표현을 체험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등대의 재생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등대의 네 방면, 즉 그 요소와 형태와 표현과 재생산을 체험해야 합니다. 금의 요소를 체험함. 우리 모두는 등대에 있는 금의 요소를 체험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단지 1온스의 금밖에 없다면 어떻게 등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금반지는 만들 수 있어도 확실히 등대는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등대를 만들려면 한 달란트의 금은 있어야 합니다. 한 달란트는 대략 100파운드나 1600온스에 해당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금, 즉 더 많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등대인 교회를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제적인 내용, 즉 하나님의 본체요, 본질이요, 요소인 금을 가져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에 관해 말하는 것은 모두 공허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상황은 얼마나 가련한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실질적인 내용인 신성한 금은 극히 조금밖에 없으며 그 본체를 얻으려는 대신에 공허한 교리만 논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교리가 건전하고 올바르고 근본적이고 성경적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닙니다. 금의 요소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영이라는 단어 앞에 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의 영이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탁자가 나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탁자의 본질이 나무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영 안에서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께 도달하고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문맥에 따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 존재 안으로 흐르는 바로 그 영인 생수로 마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생수로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그분께 열어드림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써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자신을 금의 요소로서 우리 존재의 깊은 속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밤낮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열어야 합니다. 그분을 향해 당신 자신을 닫아버리거나 당신 존재의 어떤 부분이라도 해시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 하나님, 절대적으로 당신께 열어드립니다. 나는 나의 영을 사용하여 거룩한 영이신 당신을 접촉합니다. 오 거룩한 영이시여,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흠뻑 적시소서. 이것이 더 많은 금을 얻는 길입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더 많은 금을 얻는다면 우리 가운데 단지 한 달란트만이 아니라 100달란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요소에 있어서, 즉 등재를 위한 재료에 있어서 너무나도 풍성할 것입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으로 충만할 것이며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금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가정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오직 금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방문할 때 나는 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대할 때에도 금을 보게 될 것이요. 나이 든 분들을 접촉할 때에도 금을 더욱 보게 될 것입니다. 자매들은 목재나 진흙이 아닌 금이어야 합니다. 나는 자매들이 한담하는 것을 들을 때 늘 수치를 느낍니다. 비록 내가 그들을 정죄하지는 않지만 수치를 느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자매들은 금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담하는 자매들은 참되게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어떤 형제가 사랑 없이 아내와 언쟁하는 것을 볼 때마다 수치스러움을 느낍니다. 이 형제 안의 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그가 교회 안의 형제라면 그는 금으로 충만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을 볼 때 나는 얼굴을 돌리고 맙니다. 나는 성도들의 진흙 같은 상태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들 안에 있는 금을 보기를 즐거워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더 많은 금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금으로 충만되어야, 즉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볼 때 나는 영광스러움을 느끼며 또한 삼층천 안에 있게 됩니다. 두들겨 침으로써 받침대 모양으로 된 금을 체험함. 그러나 단지 많은 양의 금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천 달란트의 금을 가졌다 해도 모양이 없이 본체만 갖고 있다면 아직 등재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모든 근본주의적 성경학도들은 등대가 금을 두들겨 쳐서 만들어졌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어떤 형제는 10파운드의 금을 갖고 있고 또 어떤 형제는 7파운드의 금을 갖고 있으며 또 다른 형제는 5파운드의 금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금이 받침대 모양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함께 두들겨 침으로서만 가능합니다. 모든 금은 한 대에 모아져야 합니다. 이것은 건축을 뜻합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본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두들겨 침으로서 되는 건축이 필요합니다. 만일 오늘날 그분이 어떤 건축도 볼 수 없다면 주님께 수치가 됩니다. 많은 이들이 어떻게 우리는 교회이고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교회에 관해 우리에게 따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건축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아무리 많은 금이 있다 해도 건축의 형태로 그 모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신에게는 등재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금에 있어서는 풍성할지 모르나 등대, 즉 건축에 있어서는 궁핍하다는 뜻입니다. 만일 당신이 받침대를 갖고자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다른 이들과 함께 두들겨져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상실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금이다, 나는 신령하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등대에 관한 한 당신의 영적인 것은 그 자체만의 목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누림은 반드시 다른 이들의 그것과 함께 두들겨 쳐져야 합니다. 우리의 금은 반드시 함께 모여져야 하고 두들겨 쳐서 하나의 실체, 곧 하나의 단위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금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금 등대로 건축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만일 아나하임 교회에 있는 이들이 그저 몇백 명의 개인적인 단위들 뿐이라면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몇백 개의 개별적인 단위의 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금이 함께 모여지고 두들겨 쳐져서 등대 모양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건축되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만일 우리가 건축을 보았다면 우리는 결코 개인주의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얻고 받아들인 신성한 요소가 모두 등대의 건축을 위한 것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건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건축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본체로서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거듭 전해왔습니다. 많은 양의 금을 가짐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개인주의적입니까? 아니면 단체적인 실체의 일부분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건축이 필요합니다. 일곱 등을 표현으로 체험함. 비록 우리가 금을 가졌고 함께 두들겨 쳐져서 하나의 등대로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표현으로서 일곱 등, 곧 하나님의 일곱 명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곱 명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빛을 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젊든 나이 들었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7배의 영으로 충만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7배의 영으로 충만될 때마다 우리는 살아서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 있거나 불투명할 수 없습니다. 7배의 신성한 공기로 충만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높이 튕겨 올라가게 됩니다. 나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높이 일어서게 된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떤 것을 말하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누가 내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생생하고 신선하며 항상 푸릅니까? 당신의 비결을 말해 주시겠습니까? 내 비결은 내가 그 영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집회 가운데서 기능을 발휘하려고 자신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당신의 기능 발휘는 연기일 것입니다.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단순히 당신 자신의 어떠함으로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도하는 형제들이 기도 집회에서 성도들에게 기능을 발휘하라고 강하게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기능은 참된 기능이 아니라 연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 영으로 충만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구멍난 타이어처럼 바람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바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인도하는 형제들은 여전히 이 바람 빠진 타이어들이 기도 집회에서 조금은 굴러가야 한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이런 류의 활동은 내적으로 충만되고 내주하고 있는 뉴마, 즉 공기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강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억지로 기능을 발휘하게 된 후에는 두 주일간 기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것을 체험으로 간증할 수 있습니다. 밀어내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타이어가 바람이 빠지게 되면 굴리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굴리면 굴릴수록 그것은 더욱더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바람 빠진 타이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반드시 공기로 충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삼층천의 주유소를 갖고 있으며 언제나 하늘에 속한 공기로 충만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으로 충만될 때 우리는 어느 때라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연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입니다. 내가 그 영으로 충만되어 기쁨으로 열광할 때 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젊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는 마귀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마귀가 내게로 온다면 나는 그에게 선한 가르침을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축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7배의 영으로 충만될 때 하나님의 이 7배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등대의 재생산. 이제 우리는 등대에 대한 체험의 네 번째 방면, 즉 재생산에 이르렀습니다. 출애굽기와 스가랴서에서는 등대가 유일하게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완성의 책에는 일곱 지방교회들을 상징하는 일곱 등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등대로 상징된 그리스도와 스가랴서에서 등대의 일곱 등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영은 비단 우주교회의 산출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지방교회들의 재생산을 위한 것이기도 함을 가리킵니다. 하나의 등대가 일곱 등대로 재생산됩니다. 많은 등대들인 모든 지방교회들은 하나의 등대인 그리스도와 그 영의 재생산입니다. 비난자들이 지방교회들을 반대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재생산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는 다만 더 심화된 재생산을 위한 선로를 깔아줄 뿐입니다. 반대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본체와 건축과 표현만을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우리는 재생산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재생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로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표현이 실질적인 방법으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재생산입니다. 나는 이 재생산이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할 것이라는 충분한 확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 재생산을 수단으로 해서 주님은 온 땅을 소유하시려고 다시 오시기 위해 그분의 발을 두실 수 있는 교두보를 갖게 되실 것입니다.